23편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 소절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이거 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별건 아닌데 긴 세월 지나갈지나 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나갈지라도 뭐 긴 세월을 우리가 지나가겠지만 하나님의 선함은 영원하다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인도하심을 노래하는 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월화수 해서 LA 온누리 교회에서 기도 서밋이라고 프레어 서밋이라고 이름 되어 있는 모임에 참여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이름을 기도 서밋이라고 한 것은 한국말로는 기도 정상회담 뭐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기도 정상을 정상회담을 한다 뭐 이런 의미인지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제가 속해 있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CRC 그 개혁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개혁교회 150년 넘는 역사 중에서 기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인 것은 교단적으로 모인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모임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왕왕 있었는데 그런 기도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나타났어요. 이번에 가서 그런 부흥에 이 한국에서나 또 미국의 몇몇 곳 위튼 칼리지 같은 데서도 그런 부흥운동이 아주사 칼리지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이런 운동이 그 모임을 통해서 당장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돌아오고 나서 그걸 이렇게 다시 보여주는 영상도 이렇게 보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기도운동이 이번에 분명히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십시일반 계속 모아져서 계속 비가 내리다 보면 나중에 뭐가 내리죠?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이 이제 이 미국 땅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부흥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사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군데군데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시편 같은데 보면 시편 85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5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영어로 보니까 revive us again. So revive us again. 우리를 다시 revive라는 말은 부흥케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부흥케 해주라.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흥이라는 거는요. 흥하게 다시 흥하게 해달라는 한자 말이지만 실제로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요청인 줄을 믿습니다. 이 하박국 3장 2절에도 보면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워진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부흥은 또 무엇이냐?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부흥케 된다 그러면 무슨 부흥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내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부흥의 근간은 무엇이냐면 주는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그 주의 일이 부흥케 되어지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면 우리도 그 부흥에 합당한 사람들로 같이 부흥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인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워서 봉헌하며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고 6장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성경 안에 나타난 기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긴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쭉 자기가 하는 기도로서는 제일 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6장 12절부터 해서 42절까지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보는 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고 하나님은 간절히 구한 이스라엘의 왕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신 그런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인데 7장에서 보니까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 아니시고 진정한 기도 부흥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라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 응답은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확연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모든 백성이 다 보고 눈으로 보고 깨닫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백성들이 깨닫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본 말씀은 12절로 이제 들어가죠.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부흥의 또 다른 차원 하나님의 응답의 또 다른 차원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일 정도의 어떤 응답을 해 주실 뿐 아니고 밤에 기도한 솔로몬에게 은밀히 임하여 이 기도의 응답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12절 이후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되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사 개별적으로 터치하시며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보도록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기도한 바를 들으시고 기도한 바에 상응하여 각별하고 특별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부흥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다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찬찬히 돌아보심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부흥의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부흥이 요구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환경 첫째. 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부흥이라는 것은 revive, 다시 살리사, revive again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부흥이 필요하냐? 죽었기 때문에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가는 것이 사람의 형편이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것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부흥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센시티브하게 아주 섬세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때에 이제 부흥을 원하기를 부흥을 요구하게 되었냐면요. 13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닫힙니다. 하늘문이. 때때로 하늘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늘문이 닫혔는데 이게 누가 닫았냐면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여러분 왜 부흥이 요구될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냐면요. 그걸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을 따라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닫았다가 우리가 열었다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닫힐 때 보면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닫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라 그러면 어디에 가서 열어야 되겠느냐? 닫히게 한 분의 그 요인을 찾아서 거기 가서 열어야 돼요. 무언가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을 잘 고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절대. 영적으로 볼 때에 이 하늘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문이 닫혔어요. 하늘 문이. 비가 안 내려요. 가뭄이 온 거죠. 예,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어떤 때는 어느 정도로 하늘문이 닫혔냐면요.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혔어요. 3년 반 동안. 여러분 한 나라가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왜 그렇게 닫혔는가를 한번 보니까 하늘문이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태반이에요. 모여들라 그러니까 850명이나 그 갈멜산에 모여들었는데 갈멜산 제가 올라가 봤지만 무슨 갈멜산이 무슨 여기 무슨 큰 캘리포니아나 뭐 미국에 있는 산처럼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야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큰 산이지만 그런 산에 어떤 한 장소에 이 조그만 나라에서 모이는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이 모였대요. 이번에 기도 서밋에 모인 목사님들 모여도 850명이 못 모였어요. 850명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근데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냐면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안 다치겠습니까? 그러니 안 다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열기 위해서 엘리야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 문을 열게 된 사건이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보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가뭄이 옵니다. 돈 가뭄이 오기도 하고요. 육체적인 건강의 가뭄이 오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소리 지르고 부흥을 주셔서 살려주셔서 돈을 주셔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요. 오늘날의 가뭄이 아모스가 볼 때 이 가뭄하고 똑같은 가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시 보시면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 가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 가리라.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여 닫혀진 이 말씀의 문 닫혀진 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는 기도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환경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미국 땅이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우리의 굳어있는 땅을 갈아엎을 때 부서뜨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받아야 돼요.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부흥해야 돼요. 자, 그래서 부흥해야 되는 환경이 그런 환경이라면 이제 부흥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흥의 조건입니다. 어떻게 부흥하게 되는가? 14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14절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줄거넣으시고 14절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외우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청년 때 제가 이 14절 말씀으로 찬양을 청년들끼리 같이 부르기도 했는데 그 찬양을 여러분도 멜로디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 속 뼛속 깊이 스며드는지 제가 청년 때 그 찬양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 얼굴 구하고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용서하며 땅을 고칠지라.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찬양을 만들었어요. 이런 찬양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조건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흥의 조건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부흥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요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어야 됩니다. 부흥이 아무나를 통해서 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은 사람들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있고 그 이름 위에 더 큰 이름으로 새겨진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내 이름 위에 하나님 이름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둘째 조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된 성경에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맨 마지막입니다. 조건 중에. 처음에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인 것. 둘째 조건은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겸비하는 것. 스스로 겸비하는 것. 겸비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능과 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것이 겸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뭡니까? 뭐 굽신굽신하는 겁니까? 뭐 무슨 말을 갖다가 이렇게 겸손해 보이는 어떤 투로 말을 하는 게 겸손한 겁니까? 겸손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한다. 나 신뢰할 것 없습니다. 이것이 겸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비한다는 말의 그 원래 말의 뜻은 뭐냐면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릎 꿇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니고 내 위에 있는 어떤 다른 분만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생에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겸비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바리새인 두과 세리의 구분은 뭐냐면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를 믿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걸 보면 다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18장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자기를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 위에 표현하기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겸손치 못한 게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이 겸손치 못한 것이요. 그것이 여기에 나타난 바리새인이요. 그래서 그의 말씨에는 언제나 나는 이런 사람이옳시다. 나는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옳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인데 세리입니다. 세리는 멀리 섰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자기 자신의 누처함을 보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자기에 대한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옆 사람이 안 보여요. 옆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만 보여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누가 보여요? 자기만 보이는 게 아니고 옆 사람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뭐 그렇게 눈이 밝고 뭐 그렇게 참견하는 것도 많고 두리번 하면서 기도하는 모양이에요. 그냥 겸비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흥의 조건 중에 있어서 기도하는 조건 중에서 가장 첫째 조건이 뭐냐면 겸비하는 거예요. 먼저 겸비하는 거.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인 만큼 쉬운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조건인 만큼 어떤 의미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워요. 마치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비행기의 정확한 뭐 연료 소모 비율을 제가 알지는 못하겠는데 흔히 듣기로 비행기가 언제 가장 많이 연료를 소모합니까? 출발해서 이륙하는 그 순간 고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순간에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은 비율은 제가 계산은 안 해봤어요.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때까지 가장 많이 소모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움직이지 않던 걸 움직여야 되고 땅에 있던 걸 하늘까지 올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치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들을 때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게 겸비하는 것이라 그러면 겸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겸비하는 것이 나를 없이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버둥을 쳐야 돼요. 어쩌면 이륙하는 비행기처럼. 그것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야 비로소 창공을 나르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겸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도 얘기하기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거만하면 안 되지만 가장 겸비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추는가 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낮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케 해주시리라. 그것이 첫 번째 걸음이에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걸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 앞에서 말하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의 연료 소모율로 따지면 마치 비행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연료를 많이 소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겸비하고 기도한 것이 기도로 어설프게 들어가 봐야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겸비하지 못하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세우며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겸비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이 씨름을 해야 돼요. 어쩌면 야곱의 씨름도 반 이상은 겸비하는 씨름이었는지 몰라요. 자기가 죽지 않잖아요. 자기가 죽지 않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겸비하며 겸비하여서 결국은 환도뼈를 쳐서 절름발이가 되고 나서야 어떻게 보면 조금이나 겸비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야곱이 정말 절름발이가 되고 나니까 겸비했어요. 걸어다닐 때마다 쩔룩거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정말 저는 그 생각하면서 몸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구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되고 나서 쩔뚝거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여 겸비하나이다. 주께서 치셨나이다. 내가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야법강에서 기도하다 절름거립니다. 이러면서 평생을 살아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비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겸비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의 컨퍼런스도 가고 뭐 기도 무슨 세미나도 하고 뭐 기도 뭐 무슨 뭐 클래스도 듣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는요, 결단코 기도는 공부에 있지 않고 결단코 기도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기도에 대한 말을 뭐 밤이 새도록 하고 뭐 디스커션을 해도 기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말짱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기도하여 그랬어요. 기도하여. 기도를 논하여 이러지 않았어요. 기도를 말하여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를 뭐 연구하여 이러지도 않았어요. 기도는 하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 사람들 와가지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또 특별히 이 저 화란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지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역사예요. 많은 경우에. 물론 그 사람들하고 눈물이 없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 눈물이 없어요. 많이. 이번에 눈물 흘리는 것을 좀 봤어요. 제가 이렇게. 그분들도. 그런데 참 왜 눈물이 없고 왜 그렇게 되었냐. 기도를 말하고 기도를 가르쳤지만 기도하지는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미국 목사님이 이 스타디를 해가지고 이 한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이 매일 얼마 정도 되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의 분량 시간적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평균 45초입니다. 한 믿는 사람의 하루에 기도하는 분량이 45초예요. 야, 나는 훨씬 낫구나. 여러분 그러십니까 지금? 그렇죠? 여러분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에버리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버리지라는 게. 우리는 에버리지를 잘 안 내고요. 예, 언제나 제일 많이 한 것을 그 에버리지 같이 생각을 해요. 난 5시간씩 기도하는데 이건 기도원에 가서 한 번 한 거.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3년 사니까 3년을 이 5시간으로 나눠야 돼요. 그럼 어쩌면 45초 될지도 몰라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할 때만 기도입니다. 말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라고 같이 시켜놓으면 청년들 이렇게 모이고 나서 기도 쉐어링하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쉐어링하는 시간이 더 길어.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빨리 끝내야 된다 해가지고 5분 동안 살짝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기도 쉐어링 간단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깊이 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기도회 뭐 새벽 기도다 무슨 이런 기도다 이렇게 보면서 기도의 훈련들이 그래도 돼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 가서 있었던 한 교회는요, 아니 금요일날 다 해놓고 굉장히 큰 교회예요. 기도를 다 하고 나면 기도하는데 한 15분 지나면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다 나갔어. 다 나갔어. 성가대 찢어지고 뭐 찢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기도회 모임으로 모였는데 금요일 기도회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기도회 모임에 15분을 넘어가지 못하고 다 찢어져요. 그곳에서 부흥 안 나타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그랬습니다. 내 얼굴을 구하면 기도하는 중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입니다. 얼굴 구하기.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내게 돈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전화기를 주세요. 아이폰이 좋습니다. 뭐 온갖 가지 것들을 다 구하잖아요. 우리. 근데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그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것이 은혜요 평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지 못합니다. 사람을 구해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오는지 돈을 구해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오는지 지식과 힘을 구해보세요. 거기에서 은혜와 평강이 오는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부터만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올 때에만 부흥케 하시는 겁니다.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그 악한 길을 떠나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그랬어요. 악한 길을 떠난다. 회개하는 겁니다. 돌아선다는 얘기. 돌아선다.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돌아서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은 기도 운동이요 회개 운동입니다. 부흥이 나타났을 때 회개가 없는 곳에 부흥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근데 회개가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그 거룩함 앞에 노출되는 거예요. 거기서 부흥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돌아감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잠깐 보시면요. 하나님의 돌아가게 하시는 회개의 역사를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나타나는데 6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스터디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받으세요. 스터디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그 길, 그 길이 뭡니까? 길이라는 것은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생활 패턴이요 습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활 패턴,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길이 악한 길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 운동이에요. 이게 회개 운동. 회개운동은 말에 그치거나 상념이나 추상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버릴 걸 버리고 돌아가야 될 길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불의한 자는 뭘 버리고요?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이 라이프스타일 안에 나타나고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내 라이프스타일, 나의 발걸음 어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세세히 솔직하게 둘러보세요. 내 생각, 여러분 불의한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저에게 불의한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 올바로 돌려드려지지 않을 때에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부흥이 오지 않느냐? 여러분 부흥의 마지막 결과 세 번째입니다. 부흥의 결과예요. 첫 번째는 환경, 조건, 셋째로 부흥의 결과인데 오늘 이 부흥의 결과를 생각할 때요, 우리가 하나 볼 것이 있다면 먼저 15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고 길 기울이리니 라는 말씀, 16절에 보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앞에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항상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할 준비가 완벽히 다 갖춰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부흥이 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부흥이 오지 않는다면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겸비하고 기도할 줄 몰라 할 것이 아니고 나를 바라봐요. 아, 기도하지 못하는 나요. 아, 겸비치 못한 나요. 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엄한 것을 구하는 나요. 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불선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 나요. 여기에서 부흥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운 말입니까? 지금 어려운 말 우리 서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주신 이 말씀 내놓고 솔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바라보자 이것입니다. 부흥은 그렇게 어려운 무슨 뭐 개념이나 뭘 만들어가지고 뭐 대단하게 이렇게 돌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이전 14절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를.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내 말 들어주는 한 사람을 구하지 않아요? 요새 그래서 인간관계 같은 거 얘기할 때 보면 공감적 경청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감적 경청.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공감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가만 보면 내 말을 들어준 사람이 많은 것 같죠? 어떨 때 보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친구관계 저렇게 친구관계를 맺지만 어떨 때 가만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을 알 사람 하나나 있을까? 내 말을 진정으로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 있을까 하면서 우리 고민하는데 여러분 고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뭘 사람을 돌아봅니까? 뭘 봐야 돼요? 우리의 말을 그 눈과 그 귀와 그 마음으로 마음으로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 사람이 우리의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말을 항상 들으시며 귀로만 사람들은 듣지만 귀로 듣지 않고 뭘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 계신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그렇잖아요. 아, 이 말씀을 붙들면 얼마나 용기가 납니까 여러분? 세상에 5만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 내 마음, 내 말 마음으로 귀로 다 들어주지 못할 때에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며 그 귀를 기울이시며 아니 그 마음까지 기울여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어찌 기도하지 아니하리요. 어찌 주님께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사망을 고하지 아니하리요.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 보니까 그 죄를 사하고 그랬어요. 그 죄를 사하고.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요. 문제가 일어났는데 13절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은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습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고 연병이 나서 유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죄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죄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먼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전에 뭐부터 하셔요? 용서하고 그랬어요. 용서하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부흥은 어디에서 먼저 오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절름발이들과 많은 키머거리들과 많은 눈먼 자들과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와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생각은 뭐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예요. 아, 우리가 죄 사함은 받지 못하고 뭐 다리가 뭐 난들 무슨 눈이 번쩍번쩍 떠가지고 뭐 5.0 눈을 가진들 무슨 뭐 펄쩍펄쩍 뛰는 무슨 뭐를 다 가진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니까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니까요. 죄 사함 받지 못하고는 부흥 없다니까요. 모두가 다 죽음 가운데 끝나는 겁니다. 부흥은 사느냐 죽느냐예요.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가 어디에서 오냐면 용서하심, 주님의 용서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복된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 복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사함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부흥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흥은 경제 부흥도 아니고요, 우리의 부흥은 건강 부흥도 아니에요. 뭐 황수관인가 그분 와가지고 맨날 하는 게 신바람 부흥법, 뭐 신바람 뭐 건강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한 번도 안 들어봤지만 와가지고.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교회의 초점이. 우리는 건강 부흥도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부흥은 영적 부흥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적 부흥, 말씀 부흥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부흥.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삶에 삐뚤어진 것을 하나님이 다 조각조각 다 맞춰줘서 땅을 고쳐주신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육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아, 영적인 먼저 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순서들이 그래요. 요한 3서 2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가치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순서를 얘기하지 않고 아, 뭐 내 영혼 잘됨 가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만 붙잡아가지고 그것만 사용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거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가치가 먼저예요. 두 번째 것은 세컨,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그 다음 차원입니다. 그 다음 차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도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아시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예요, 먼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글로 이끌어 가십니다. 허슨 테일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약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약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으로 약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약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안에서 약한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강한 사람은 영적으로는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땅에 부흥이 요구됩니다. 부흥은 뭐라고요? 죽은 것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이 살아난다 그러면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잡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위에 입혀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됨의 영광스러움과 특권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겸비케 하소서. 주여 기도케 하소서. 주여 그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악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다면 어느 때에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부흥의 은총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